이제 하나님의 말씀 찾으십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7절까지 찾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자주 나누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가장 필요한 조건이 그 내 믿음의 대상인 예수를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 없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 만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예수는 우리 성경책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듣고 그래서 내가 만나는 예수, 그래서 내가 생각하게 되는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 만든 예수, 사람이 만든 예수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그 사람으로 오시는 예수를 만나야 된다, 이렇게 눈치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으로 오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상식, 지식 수준의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오시는 그 예수를 만나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주변을 보면, 밖에 사람들을 보면 이런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또 예수가 어떤 사도의 모습으로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 이 세상에 이 시대에 사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겠고, 또 그 사도가 누구냐, 내가 한번 만나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사도를 만나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려고 이렇게 누구냐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만나서 그 사도의 이단성을 그한테 얘기해 주려고 만나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사도의 없음, 이 시대의 사도가 끝났다는 것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그 사도를 만나서 그의 이단성을 내가 파헤치겠다, 이런 의도로 만나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그렇게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도 그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얘기해도,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오지 않는다, 이 사도가 이 시대에 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은 나중에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자신의 앞에 가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못 받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재림해서 오지, 지금 내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이유가 없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은 가짜가 나타나면 그 부인하면 좋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도 그 사람은 부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대책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가지고 자기 곁에 와서 얘기해도 그들이 알아듣지 못했던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나중에 구원자로, 메시아로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메시아가 진짜로 와도 그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 자신의 옳다함에 흑암에 갇혀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언제까지 놔두냐면 그 흑암 속에 심판대까지 나와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심판대까지. 심판대라는 것은 이들이 아, 내가 이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어떤 이런 이치에 의해서 그냥 그 어둠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베드로 후서 얘기인데 이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 후서 2장 4절 말씀. 우리가 이 지옥이다 아니면 어두운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죽은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 그곳이죠. 자기 옳다함에 그 이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 자, 베드로 후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억지로 누굴 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옳다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기 혼자 어두운 구덩이에 들어가서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얘기해도 못 듣기 때문에, 그냥 그 눈이 멀고 귀가 막혔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계속 시달리다 보면, 힘들게 되면, 내가 사도가 없다고 얘기한 얘기가 좀 잘못된 것 아니야? 이렇게 의아한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때서야 이제 사도가 나타났다 이 얘기하게 되면 조금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면 그때 심판이 이제 그때 일어나는 거죠. 네가 그동안 너의 옳다함을 주장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심판받은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되면 그 어둠 속에서 나오겠죠. 자기 옳다함의 어둠 속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길에서 정말 하나님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죠. 무식함으로 하나님을 모든 정성을 다해서 다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바로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 얘기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다 하는 얘기를 이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에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들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 했겠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지금 얼마나 복되고 제대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 나서고 있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더 중히 여길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지금 여기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제대로 따라 나서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작용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들은 이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들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꽉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이 얘기는 이 말씀을 듣고 나의 옳다함이 계속 나오더라도 이것을 점점 내려놓는 그런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의 옳다함은 여러분을 흑암 속에 가두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여러분을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옳다고 주장하고 더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됐을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거절하고 여러분의 옳다함을 주장하게 된다면 지금 여기 어두운 구덩이 속에 계속 나는 빠져 있겠다고 여러분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의 옳다함을 내려놓고 따라 나서야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합하게 되고 이제 예수가 내가 알지 못하는 길, 내가 보지 못하는 길, 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서 하늘 보좌에 앉히는 그 길까지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예수와 연합해야 딸려가는 것이지, 연합하지 않으면 나는 여기 남아있고 예수는 저리 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 아무리 믿어도 자기 옳다함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은 바깥 어두운 곳에 지금 남아있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여기를 떠나서 저쪽 빛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끝까지 따라 나서서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된 사람들은 이제 자기만 그렇게 하늘에 앉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이 하늘 보좌로 남들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그대로 나도 내 안에 있는 예수를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 말씀의 줄거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는데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때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이제 바울이 한 얘기인데, 자, 이 말씀을 가지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실질적인 면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리시고 구원하시나, 우리 현실에서 이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살리고 구원하면 됐지 그게 다 끝인 줄 알았더니 또 그들 또 일으켜서 하늘에 앉히는 그런 과정이 따로 있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죄에 빠진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셨으면 됐는데 또 우리를 일으켜 세운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일으키시고 하늘을 보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눠주기 위함이시라. 이 얘기는 우리를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 남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인지 다음 세대를 구원하는 목적처럼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자, 먼저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렸다 이 과거형입니다. 그죠?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 이것도 완료형입니다. 두 개 다 이렇게 완료형이고 과거형이니까 이제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죠. 읽는 사람 이 말씀 읽을 때 아 그렇지 내가 교회 나와서 세상 일을 청산하고 교회를 시작했으니까 교회 나왔으니까 이제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어떻게 됐다고요? 산자가 되었다. 이제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과거로 쓰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뭐 하나님께서 예정한 수순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은 사실상 참다운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어떤 예수를 믿었냐면 모형의 예수, 그림자 예수, 생각 속의 예수를 믿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참다운 예수, 즉 참다운 예수를 만나지 못했죠. 참다운 예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래도 예수에 대한 얘기는 듣고 구원에 관한 얘기는 받고 또 산자가 되는 것에 관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그것이 정확하지 않아서 이 문제지 하여튼 뭐 배울 건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모형 구원이고 모형적으로 산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형이라서 다행인 것은 그들이 모형 구원 또는 모형적으로 산자가 된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마음속에 최종적으로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회의가 생기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회의나 갈등이 전혀 없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구원 받았는데 산자가 됐는데 죄사함 받았는데 나는 왜 계속 죄된 일을 행하는 것이지? 이런 생각이 들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도 2000년 전에 예수를 믿으면 그냥 구원 받았다는 거야? 이것도 처음에는 좋았지만 이제 나중에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회의가 들고 속이 허전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런 준비가 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만 않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어떤 황건적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런 회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가로채죠. 그들이 누구냐면 통일교 그죠? 누구야? 그 이상구 박사님 자기 친구들이 통일교 고등학교 때인가 언제 갔다고 하는 그 통일교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지친 사람들을 불러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신천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신천지도 그렇고 구원파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휘지의 낙토를 만들어서 재림을 준비한다는 그런 교회들 이런 교회들은 기존의 이 교회에서 낙심한 사람들 회의를 가진 사람들이 그쪽 교리에 이렇게 빠지기가 쉽습니다. 중간에 가로채게 되는 거죠. 일로 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아무튼 글리 가더라도 거기가 이제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의 문제인 것이지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서도 아 여기도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에 의해서 거만 죽어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강도 만나서 거만 죽어가는 그들이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그 앞을 지나가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다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로서 만나거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로부터 그는 참다운 구원의 길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지금 우리 앞에는 그들과 대비되는 참다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따라 나서야 된다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더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이 말씀을 따라 나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다운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난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매일매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인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그 말씀의 인도함에 따라서 그 자기 자신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변화가 일어나는 건 잘 모르지만은 이제 그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죠. 그 변화는 빠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자라는 것이 속성재배가 없기 때문에 천천히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 나서다 보면은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조명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날마다 칭찬하고 힘만 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말씀은 우리를 고치는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으로 다가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잠언서 10장 26절이죠. 이 말씀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살펴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잠언서 10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게으른 사람은 그 보낸 사람에게 마치 치아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사람도 지금 보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여기서 게으른 자는 그 보낸 자에게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게으른 자도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지금 이 교회 나올 때도 여러분들은 게으른 자로 보냄을 받은 자로 여기 왔습니다. 근데 아직 그 게으름 때문에 제대로 이 시린이처럼 못 쓰는 것이고 눈에 연기가 들어서 눈물 나서 눈물이 가려서 못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으름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연기를 제거하고 식초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사도 바울과 동행할 때 그들 안에 있는 게으름을 제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게으름을 제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낸 종이 게으른 종이 어떻게 되겠어요? 게으름을 제거하면 부지런한 종이 되고 올바로 주님의 보낸 자의 명령을 제대로 순종하는 그런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은 그 과정을 지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그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형제를 미워하는 것 이거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소한 것으로 뭐 자기 뭐 좀 잘한 일이 있으면은 형제들을 우습게 보는 그런 막 교만한 마음 이것도 여러분께서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또 교회 생활로 열심을 내야 되는데 몸이 불편하다 이런 이유로 열심을 내지 못하는 이런 것들 전부 마음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게으름의 요소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이런 얘기 듣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이 그런 줄 모르고 열심만 내고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성경 공부 잘하고 아니면 전도 잘하게 되면 끝나는 줄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그렇게 조명하고 게으름을 빼내는 그런 일을 진행시키고 있으니까 여기서 얼마나 소중한 일들이 여러분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말씀 앞에 여러분이 바짝 다가와야 되죠. 바짝 다가오지 아니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어떤 사람에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질내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 하고 그것 가지고 내가 이런 책망 받아야 되느냐 내 나이에 그거 책망 받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상한 소리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한테 이런 얘기 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가까이 오는 사람 그런 얘기 듣고도 또 말씀 앞으로 오고 그런 얘기 듣고도 또 말씀 앞으로 오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신을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으려고 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들은 제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빨리 받아내고 빨리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만났으면은 그 말씀과 연합하는 것,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이죠. 저희 안사람하고 어디 모임이 있어서 이제 버스 타러 나가는데 우리 꼬맹이 딸이 따라 나와가지고 자기도 같이 간다고 따라 나와가지고 막 그냥 끝까지 따라 붙어 있어갖고 집에서 같이 그걸 봐줄 아줌마가 나와가지고 우리 꼬맹이를 분리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죠. 근데 막 꼬맹이보다는 아줌마가 힘이 세니까 이제 그러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니까 이 딸은 안 끌려가려고 거의 땅에 주저앉아가지고 이 빗물 그 내려가는 그 하수관 있죠. 하수관 빗물 모이면 내려가는 하수관에 그 그릴 있죠. 그릴 그 철조망 같은 거. 근데 그걸 앉아가지고 그걸 꽉 붙잡고 손은 여기서 아줌마한테 안 끌려가려고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 굉장히 아이고 저쪽 모임을 가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아무튼 그 딸의 그 악작같음 이 부모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악작같음이 여러분들이 말씀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악작같음을 그렇게 여러분이 보여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람이라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말씀하고 고칠 것을 고치죠. 말씀이 그를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 요한복음 14장 19절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구원을 받은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1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에 쫙 붙어서 악착같이 붙어 있으면 이제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죽었다가 여러분과 같이 죽었다가 다시 살 때 여러분도 같이 붙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붙어 있지 않았으면 말씀만 부활할 텐데 여러분들은 여기 남아있고 같이 붙어있으니까 같이 부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기 때문에 너희도 같이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내가 언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내가 언제 다 살림을 받느냐 언제 구원을 받게 되느냐 이렇게 여러분께서 질문을 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때인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딱 붙어있으면 그 길로 지금 인도함 받고 있습니다. 떨어지지만 않으면 결말은 종착역은 이 말씀이 가 있는 종착역에 여러분들 같이 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한 곳으로 여러분이 인도함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결말이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어서 그 다음 말씀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함께라는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예수 안에서 또 함께. 함께는 전부 누구와 함께냐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핵심 단어는 예수와 연합하는 거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와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합해야 된다는 얘기는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연합하느냐. 말씀이 나를 아프게 책망하더라도 이걸 듣고 다시 정신 차려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 또 책망을 받으면 또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길을 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고 이들이 결국 그 천국 열차를 타서 천국 열차에서 내리지 않는 한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그죠? 예수를 만나서 천국 열차를 탄 사람은 그 열차에서 자기 뛰어내리기 이전까지는 그 안에 있으면 아파도 그 안에 있고 심심해도 그 안에 있고 놀고 싶어도 그 안에 있고 이렇게 있으면 교회생활을 그렇게 하면 중국적으로 여러분 저기 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세상. 그러니까 여기서는 핵심 단어는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이것이 핵심 단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생활이 결국 천국 열차의 생활인데 여기서 삶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눈을 뜨게 하고 또 이 귀가 열리게 하는 그 길로 여러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 열차를 타고 있는 동안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수술 일이 거기서 다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냥 아프다고 뛰어내리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데 개별적으로 교만한 것 아니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 뭐 다른 면으로 영적으로 게으른 것 이런 것들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세상 일도 여러분을 지적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이 많은 전구 중에서 전구가 꺼진 전구는 아무도 발견해 못해요. 못해죠. 저만 그 꺼진 전구 발견한 눈이 있나 봐요. 그러면 꺼진 전구 보면은 누가 와서 좀 고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무도 내버려두고 몇 주가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제가 이거 왜 이게 안 맞구나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건데 얘기하면서 그때 얘기했죠. 여러분 얘기 들으셨죠? 왜 나만 이렇게 내 눈에만 보이냐고. 왜 여러분의 눈은 안 보일까요? 그래서 눈을 좀 교회에 이렇게 출입하더라도 암만 이 요것만 아주 시야가 아주 좁게 요것만 보지 말고 이 주변 살피면서 상황 살피면서 이 교회 생활 하시라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에 걸음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잘 안 고쳐지죠. 잘 안 고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우리가 이제 지하에 있다가 올라오는데 올라오면서 이제 계단에 불을 켰죠. 그러면 올라오다가 이제 맨 나중에 올라온 사람은 이제 쓸 데가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계단에 불을 끄고 올라오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제 올라올 때 보니까 아무도 불 끈 사람이 없어요. 사람도 없고 불 꺼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죠? 지혜로운 사람은 맨 나중에 오면서 이건 꺼야지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하고 올라오는 게 마땅한 건데 그냥 몸만 올라왔지 그 불이 켜졌든 뭐 하든 뭐 밖에 밝게 보이든 뭐 하든 상관없이 그냥 몸만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얼마나 그 시야가 좁은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생각하면 되는 것들인데 그 전구 문제하고 연결되는 그런 문제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은 우리 시각이 이 육신적으로만 아주 그냥 집중되어 있고 그것만 신경 쓰고 그것만 현미경으로 바라보고 있지 옆에 영적인 문제들은 전혀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여유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도 튀어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눈이 감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로 통해서 너희들 영적으로 눈 좀 크게 뜨라고 주변 좀 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는 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런 일들로도 작용하는 것이고 이제 구원받고 살림을 받은 여러분들도 또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일으키는 말씀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으킨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일으키는 그런 말씀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먼저 5절에서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살리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함께 일으키셨다. 함께 일으키시사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두 단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의 두 단계는 하나로 묶인 두 단계고 지금 이 4절에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얘기는 그 자체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죠. 죽었다가 십자가 사건을 하고 부활하시죠. 부활하십니다. 요거를 놓고 우리를 살렸다. 부활한 그것만 놓고 그 시점에서 살렸다고 말씀하시고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로 여기에서 연결된 생명이 있죠. 연결된 생명이 있습니다. 연결된 생명이 바로 더 자라난 생명, 완숙하게 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순절까지 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제자들의 경우로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셨을 때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5절에서 허물로 죽은 이들을 살리셨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그 이 제자들한테 성령을 불어넣으셨죠. 입으로 성령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부활한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살렸다는 것이 어떤 것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고 다음에 연결되는 부분으로 일으키셔서 하늘에 놓는 것. 이것이 생명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함께 일으키시사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것은 둘로 나눠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한 것이라 하고 또 새 생명을 얻는 거라고 이 둘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드러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이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제 물리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읽으면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천국 간다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또 이어서 나오니까 이게 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면 돼. 지금 여기 또 뭐가 또 있어. 살아서 또 믿는 거 뭐고 죽어서 믿는 거 뭐야. 이렇게 생각하고 좀 말씀이 헷갈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예수께서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에 의한 구원을 둘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살리는 과정이 있죠. 죽었다가 살리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십자가에서 죽이고 다시 살리는 과정이 있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난 무엇이요 무엇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죽었다가 이 사도 바울이 살렸다고 할 때는 부활을 얘기를 하고 있죠. 부활된 우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렸다고 얘기하잖아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렸으니까 부활시킨 거 아니겠어요? 부활시키고 거기에 이제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는 거죠. 그것이 생명. 영생이라고 해요. 영생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부활을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활을 얘기를 하고 있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생명이신 예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해보면 나를 믿는 자는 즉 내 말씀을 듣고 이 말씀과 연합하는 자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살겠고 그죠? 죽지만 부활하겠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지만 부활하겠고 그리고 살아서 그렇게 해서 산 자가 되어서 계속 내 말씀을 따라 나서게 되면 이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부활하고 거기다 생명이 오는 것. 생명을 불어넣거나 오신 절 성령이 임하는 것. 이것을 둘로 나눠서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부활하고 그러면 또 생명을 너에게 주는 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부활하고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도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부활의 과정을 다 지나고 부활의 과정이 끝나면 이제 그 부활 생명에 부활된 그 육체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을 둘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게 사람 짓는 게 먼저죠. 그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이래서 이제 사람이 됐듯이 지금 우리들도 영적으로도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체가 형성이 되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 생명을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 앉혔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여기 안 계시죠. 근데 우리가 예수와 함께 어떻게 하늘에 앉혔다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몸은 여기 있는데. 그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 학자들은 하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저 높은 하늘, 저쪽 하늘, 우리 여기 아닌 저쪽 하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는 글리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미 예수 살릴 때, 부활시킬 때, 부활하고 생명 주실 때 우리도 그때 다 받은 건데 실질적으로 받은 건데 지금 몸만 떨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괴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 부활, 내 부활이 그냥 예수 부활은 전 2000년 전에 부활, 내 부활은 지금 부활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것이 둘이 합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다시피 이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늘이라고 그랬죠. 예수는 나를 다 고치신 다음에 2000년 전 예수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만나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 예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예수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된다면 새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아니 하늘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늘에 여러분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있고 하나님도 거기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쪽 하늘이 아니에요. 저쪽 하늘. 그러니까 이 하늘로 올리신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신다. 예수를 앉혔는데 우리도 그 예수와 함께 거기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여기서 온전히 고침받고 새 생명을 받은 자가 되었을 그때에
그때 우리는 하늘이 되고 그때 이 셋이 같이 보좌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이 이런 거예요. 부활체로 만드시고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은 일들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 일이 언제 어떻게 얼마나 사소하게 일어났냐면 전구 후에 꺼진 연구 못 보느냐 이런 얘기들도 그 일을 하는데 그 길로 여러분 인도하는데 아주 치명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비밀이죠. 밖에 사람들한테는 비밀이에요. 뭐 여기서 큰 일이 일어나고 영광스러우고 큰 야단법석하는 일이 일어난 줄 알지만은 이것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냥 평범하고 일상생활이니까. 그렇지만 이 일상생활 속에서 일상적인 교회생활 속에서 이 영광스러운 일들이 그 영생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다가가는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이어서 그 다음 세 번째 말씀 보십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에베소서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 안에서는 예수를 통하여서겠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심으로써,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구원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고 영생을 받으면 하늘 보좌에 앉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 버러지 같은 우리들 예수의 십자가에 내어주고 거기 연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앉은 하늘 보좌에 같이 앉게 했잖아요. 얼마나 이 은혜가 크십니까? 우린 잘 몰라서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신 그 긍휼로 말미암아 계획하신 이 은혜가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받게 되면 그것을 우리만 갖고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갖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뭐 남이 모르는 거 알고 있으면 그거 남 가르치려고 그냥 열심을 내고 그 잠 못 이루는 그런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가지게 되면 내가 잠잠하면 내가 화해가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잠잠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은혜를 받은 것, 이 생명을 받은 것을 나 혼자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에게도 전해야 되죠. 그래서 이 생명을 먼저 받은 사람은 1세대고, 그죠? 생명을 남에 받을 세대는 오는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는 세대. 1세대가 받았으면 다음 세대로 생명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내가 생명을 받게 되면 이건 필연적으로 남아있던 다음 세대에게도 이 생명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고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 세대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타내시려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된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인 것이고 온전히 우리가 생명을 받게 되면 당연히 다음 세대에도 너희가 이것을 전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니까 우리보다 저 다음 세대를 더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그냥 매개체로만 쓴 중간 단계로 쓴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야. 이렇게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일어난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다음 세대에게 이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로 만드시고자 지금 여러분을 살려내고 계신데 이것은 다음 세대가 중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중요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도 살리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살리고 구원하신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듣고 완전히 거기에 쫙 늘어붙어서 함께하게 되면 악착같이 그 말씀에 붙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산자가 되고 산자로 만들어지고 내가 나를 산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산자로 만들고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산자로 만들고 구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구원된 우리 몸에 이제 예수께서 성령을 불어넣듯이 거기에 이제 이렇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몸에 이렇게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안에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그들을 하늘 보좌에 앉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온전히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은혜를 구원의 은총을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도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네가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몸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붙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죠. 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붙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안에 받게 되면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음 세대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생명을 받으면 다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사랑의 능력,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랑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이렇게 생명을 받게 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그 크신 은혜의 실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이 일로 부름을 받았고 이 일이 계속 여러분에게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좀 더 열심을 내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해야 될 것이고 하늘 보좌에 같이 예수와 함께 앉히는 그런 큰 영광 역사를 받아 누려야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